우리가 창세기의 사건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창세기의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 홍수 이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한 이 창세기의 초반부의 일들은 사실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하지 못할 그와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지만 그것을 어떤 과학적 증거로 설명하기보다 그것은 이 땅에 나타난 모든 것들 가운데 쓰여진 그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사건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오랜 기간을 살았는데 그것을 증명할 방법은 없지만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홍수 이전에 있었던 사건의 역사들을 기록해 두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 이 창세기 사건을 자꾸 신화적인 관점이나 우화적인 이야기로 읽으려고 하고 또 과학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키려는 생각으로 이 창세기의 일들을 읽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우리가 항상 대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우리의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이야기들 중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막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런 모든 사소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도 바로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인류가 가인과 셋으로 구별되고 인종이 전해질 때에 어떻게 그들이 문명을 발전시켜 왔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옛 세상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옛 세상은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 세상을 홍수의 심판으로 사라지게 만들었고 노아를 통하여 새롭게 인종이 시작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홍수에 대한 증거는 너무나 광범위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부정하거나 의심할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그러므로 이 홍수의 사건의 진위를 따지기보다 왜 이 옛 세상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하기 어렵고 그리고 이해도 하기 어려운 이 홍수의 사건을 통하여 온 세상에 있는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생물들이 죽임을 당해야 했는가,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이 창세기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창세기 처음에 시작된 이 아브라함의 노아의 아담의 계보와 그리고 곧 시작되는 노아의 계보 사이에 존재하는 아주 중요한 기사입니다. 한 세상의 끝과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라는 놀라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이야기가 바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타락한 아담의 자리에서 다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지만 아담의 후손들이 다 죽임을 당해야 되는 처지에 있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왜 옛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라지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을 막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이야기들은 인간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창세기는 신화적인 이야기나 우화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여기에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 인간이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역사를 통하여서 보여준 그와 같은 사건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타락 이후에, 아담의 타락 이후에 그들이 죄로 인하여 부패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일이 하루아침에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복음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은총을 다 거두어 가신 것이 아니라 일반 은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어느 기간 동안 인간은 하나님의 그 은총 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이 기간 동안, 즉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년수만 생각하면 한 1500년 정도 되는 기간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이상의 기간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 기간 동안 인간이 보여준, 즉 인간 존재가 어떤 것인지, 인간 스스로 자신의 삶에서 무엇을 남겼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과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도무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간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 스스로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첫 아들 가인은 그의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죄의 소욕을 다스릴 수 없었습니다. 가인의 아들들도 모두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인간 자신에게 부여된 재능을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자라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뽐내며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힘과 재능을 의지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특징은 인간 본연의 이 타락과 부패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간이 불가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도 소망이 있었는데, 그것은 세세 후손들이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으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약속 안에서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놀랍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세세 후손들은 다 에녹과 같은 사람이 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은 아담이 준, 그리고 자신들의 조상들이 자기들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인간이 어떻게 죄인이 된 것과, 그리고 어떻게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듣고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들은 소망을 버리지 않는,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정말 구원에 이르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전체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의 길을 바라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장 1절에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6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나오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둡습니다. 암울합니다. 인간들이 시간과 시대를 지나오면서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자기 조상 아담의 타락과 그 죄를 생각하면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영생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상태로 인간들이 나아가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추측할 수 있도록 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버리시게 된 이유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일이 바로 이 2절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2절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은 학자들 간에 너무 다양합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죠.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요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들로 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들로 보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이며 결혼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다? 그래서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과 전혀 맞지 않는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야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해석은 이 라멕을 잇는 폭군 왕조의 계승자들을 의미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지체높은 관리들이나 귀족들이 자신들이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을 사용해서 많은 후처들을 두었다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고대 유대기의 전성에도 이와 같은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해석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딸들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전통적인 해석이었는데 이 해석에는 언어적인 장애가 있습니다. 즉 사람의 딸들은 그냥 총칭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가인의 딸들이라고 해석하게 된다면 그것은 자의적인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해석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이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가져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시하는 이 본문 문맥에 의해서 이것을 해석한다면 우리는 두 번째 해석과 세 번째 해석을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총체적인 타락과 부패가 만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 셋의 후손으로 대표되는 믿는 자들이 그들의 가정적인 모습이 점점 불신앙적인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자들과 결혼하고 그리고 또 믿는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그와 같은 가정의 삶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영적인 삶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육신의 아름다움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되었고 육신의 정욕이 그들의 삶을 주장하는 그와 같은 삶의 형태가 그들 가운데 고착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셋의 후손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었고 그 결과 이 세상은 육신적인 정욕이 지배하는 강포한 사회가 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라멕을 대표하는 이 고대 왕들이 자신들의 권력으로 많은 후궁을 두고 그리고 자신의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서 압제하는 그와 같은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영적인 쇠퇴는 그 땅의 귀족과 통치자들의 삶에 있어서도 그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은 정의를 실현해야지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신적인 존재라고 자처하면서 하나님의 질서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왜곡하였습니다. 그래서 메레디스 클라인은 주석하기를 그들의 후손은 육체적인 힘과 군사 정치적인 지배력으로 특징 지어진 네피림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해석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사절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용사들이었습니다. 정복자들이었습니다. 명성을 얻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서 삐뚤어진 심령으로 자신들의 권력을 행사할 때에 거기에 사탄이 역사하였고 그리고 이 세상에 악이 만연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해석이 뒤의 구절들을 자연스럽게 이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였고 육신적인 선택을 하고 그 결과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홍수전의 사람들이 지금의 사람들보다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더 뛰어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오랜 기간 살았습니다. 거의 천년의 기간을 살았습니다. 뛰어난 기술과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육신을 따라 살아갈 때에 급속하게 타락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릴 때 거듭나서 일생을 살아도 우리들은 우리가 천년을 산다고 하면은 우리가 더 경건을 이루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참 부족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완전히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천년을 살면서 거듭나지 못하고 육신의 본성을 따라서 악한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천년을 살면서 얼마나 더 악해질 수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악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탁월함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고 육신의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한 권력자들과 부패한 사회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제도와 은혜의 방편을 의지하고 바르게 사용할 때에 죄가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운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결혼하고 믿음 안에서 가정을 하나님의 법도로 따라 살아가는 곳으로 거룩한 곳으로 만든다면 이 세상이 악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가 있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가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랜 기간을 살면서 점점 더 육신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들의 삶이 얼마나 참혹한 삶이 되었을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영혼을 지킬 수 있었던 방법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자신들의 영혼과 삶의 길이 되어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말씀을 수단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자신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약의 말씀을 떠난 아담의 후손들은 자신들의 영혼과 삶이 육신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면에서 우리가 그저 100년 이하의 삶을 사는 것이 더 나은 것입니다. 더 오랜 기간을 살면서 더 악한 삶을 산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옵니까? 여러분들은 이 노아의 홍수로 온 세상이 멸망하기까지 아담의 후손들이 어떤 길을 걸어갔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비록 희미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그 조상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은약의 말씀 가운데서 자기의 영혼을 돌이다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약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그들의 영혼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에 그래서 그들의 가정이 참 육신적인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정이 됐을 때에 온 세상이 얼마나 악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의 영혼과 또 우리의 가정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죄악된 삶의 결과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6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자손들이 육체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육체가 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은 만나주시지만 고의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고집과 죄악 가운데 버려두십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보호가 해제될 때에 그들은 아주 극한 죄악 가운데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더 이상 인간과 함께 하지 않을 때에 그 결과가 바로 5절에서 7절 말씀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러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 본성 그대로 버려두실 때에 이 세상은 죄악으로 관영하게 되고 그리고 인간은 마침내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힘과 지식으로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착하게 살려고 하고 그리고 더 부지런히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그 사람 자신이 선해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도덕적 양심조차도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거두어 가신다면, 그의 일반적인 은총을 거두어 가신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이 세상은 인간 그 자신이 바로 지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마음 가운데 죄의 소욕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우리는 곧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우리 자신을 돌이키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 자신이 본래 선에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이 기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아주 극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도 양심이 작용하지 않고 자기의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해하고 죽이고 온갖 악을 행하면서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유기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로마서 1장 24절과 28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은 바울은 분명하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따라서 남자와 여자로 더불어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시면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해서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극악한 성적인 타락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면 인간이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되고 극악한 타락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 그 양심을 따라 도덕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이 인간의 영혼을 주장하시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일반 은총 아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어느 정도 바르게 유지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도덕적인 사회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면 즉 그들을 인간의 본성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기하시면 인간은 죄의 본성을 따라 곧비 풀린 망아지처럼 죄를 향하여 극한 방탕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결과는 가장 나쁜 결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시대의 인간의 타락의 결과는 바로 이런 인간의 죄의 책임성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시대의 인간들이 그 탁월함에 비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떠났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셨고 그들을 버리셨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이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이 탄식할 만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7절 말씀 보시면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사람만 심판하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다 심판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잔인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 인간을 위해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인간이 심판받을 때에 그 모든 피조물들도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죄는 반드시 심판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불법이며 불법을 행하는 자에게는 사망의 심판이 선고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시대의 사람들이 멸망에 이른 까닭이며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죄의 결과들입니다. 노아시대의 사람들이 외적으로 아무리 탁월했어도 그들도 아담의 죄를 타고난 죄인이며 그들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해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은 노아의 후손들인 우리들에게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옛 세상이 심판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이 다 이렇게 탁월한 그런 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이 오랜 기간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복음 안에서만 인간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은혜의 방편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이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린 결과 그들에게 죽음이 임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피할 수 없는 결과이며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더 나은 구원의 길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구원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거듭난 자들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노아 이전의 사람들의 이 악한 모습과 그들의 타락과 그들의 심판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게 될 두 번째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고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죄에 대한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총이 베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비록 이 시대의 사람들이 지극히 악한 죄악에 빠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에 있었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탁월한 능력을 따라서 육체적인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죄악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거기에 한 사람의 예외가 있었습니다. 그가 노아였습니다. 아담의 계보의 끝자락에 극적으로 노아는 그 시대의 사람들의 죄악의 관영함과 어둠 속에서도 그는 마지막 남은 한 사람으로 믿음을 지킨 존재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타락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정말 슬퍼하시고 한탄하셨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한 줄기 빛과 같이 노아에 대해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로부터 3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구절도 사람들이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 번째는 홍수 이후에 사람들의 수명이 120년으로 줄어들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견해는 이때로부터 120년 후에 홍수로 세상이 멸망받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한정된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새롭게 시작할 소망으로 노아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과 같이 노아도 죄악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의로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는 말에 사용된 이 단어는 그의 이름을 사용한 언어유희적인 표현입니다. 그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가 은혜를 입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할 때 이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모세에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기자가 말해주고 싶은 것은 이 노아도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노아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은혜는 아닙니다. 인간은 그런 의를 스스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일하시도록 순종했다는 의미입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을 통해서 주신 말씀에 그는 주목했고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의 방편 안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면서 이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갈 때에 그는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고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을 결코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저항하지 않고 비록 자신이 보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원을 두고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구원의 기회도 주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에게도 바로 그 자기의 조상들이 전해준 약속 안에서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노아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찾되 자기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주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마음의 소원을 품고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그 시대의 부패와 타락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모든 사람이 멸망하는 그때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길을 제시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120년 후에 주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방주를 짓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삶이 노아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삶이 아니라 모든 성경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방식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 신비로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렇게 해주신다라고 하나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바람이 부는 것과 같아서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인 소원을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실 때 그것을 잊어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항상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방편들, 성령의 역사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응답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노아에게 주어진 그런 구원의 증거보다 더 확실한 구원의 약속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밝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그 복음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때에 주님은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누구나 구원 얻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은 성령께서 그 영혼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은 다 하나님을 믿기보다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는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육신이 되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떠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생각이 다 악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와 같은 일들이 오늘날 사람들의 영혼 가운데서도 반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교제 안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연단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 얻는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런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노아가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혼이 은혜를 입는 방법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우리의 영혼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자기의 영혼을 돌아보고 자기의 내면을 돌아보고 우리의 가정을 경건한 가정으로 세워가기를 힘쓰고 여러분 우리 부모들도 그것을 위해서 힘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자꾸 세상을 들여다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하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과 기회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 앞에 서는 자들이 되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영혼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이 믿음의 길들을 따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